여기 예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 24절 가서 보니까 또한 예레미야가 온 백성과 모든 여자에게 이르되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얻은 것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맞는 것과 착고에 갇히는 것,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는 것, 왕따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바빌론 군대들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 여기 남아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가난하고 피폐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장 원치 않던 이집트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의 모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이 백성과 함께 거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대언자의 길을 걸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요 청지기로 신실한 자로 여겨야 된다. 신실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또 이걸 잘못 오해해서 목사나 아니면 이 사랑 침례교회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셨을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는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랑 침례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가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읽은 44장이 예레미야 생애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45장부터 51장은 이미 예레미야가 20년 전에 전했던 그런 말씀을 맨 뒤에 담아놓은 것이고 52장은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한번 파괴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부록으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0년 동안에 그 대언의 말씀이 선포된 그 기간의 맨 마지막 말이 여기 오늘 읽은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순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선설을 가르쳤고 또 맹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악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성악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인간의 본성이 부패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패가 되었느냐? 오늘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 바빌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이 신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훼파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 예레미야 44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람의 본성이 변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시청과 교육 예레미야 대언자의 40년 동안의 대언의 사역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44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똑같은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말씀이 대언자가 대언한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훼파하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늘 보물로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파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끌고 가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이 그들에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본성에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 얼마 안 되는 자들, 이들이 또 그 가운데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살려주셔서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몇 명 안 되게 남겨주셨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가 그 유다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고 여기 말씀을 선포하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이 이거를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44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지만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언을 그치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걸 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이 끝이 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본성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결코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4장 1절에 하나님의 최종 경고에 권고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 자기의 모든 고향을 떨쳐버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이집트 땅 우상 숭배하는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레미야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3절, 4절, 5절 쭉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간 그 유대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직접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고통과 고난은 당했으면서도 그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주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과 압제와 핍박과 포로 생활이 생긴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다. 둘째,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서 너희 손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걸 하라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대언자를 한 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수십 명의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 멸망의 원인이 그 세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심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회심하지 않아 이야기라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진리를 말하면 나중에는 그 진리 말하는 그 사람 듣기 싫고 그 진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성향이 계속해서 600년 이상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 한 말씀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로 그 결과가 끝이 나고 말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 진리가 전달이 될 때 그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함께 모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를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을 딱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요약의 말씀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너희를 택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기근을 면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행한 일이 뭐냐. 반역한 거 그거 외에는 너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지난 몇천 년 동안 과거 일을 딱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떻게 귀를 꽉 막고는 마음이 상해서 돌을 집어들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먹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듣질 않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에 왜 너희 혼을 해하려고 하면서 다 죽으려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방 땅에까지 와갖고 포로가 되어 수치거리가 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너희의 그 사악한 행위들 너희가 다 잊었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말세에 일어날 것과 같은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7절, 6절, 7절, 8절에 가면서 그때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둘러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7절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읽고 자매님들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항상 배우는데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느 때 특히 그렇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항상 무언가를 배운다고 배우러 다니는데 나중에 이걸 까놓고 나니까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때요? 결코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한마디 말로 이집트에 거하는 이 유다의 모든 자들이 칼과 기근에 죽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 14절에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가서 듣고는 도피하는 자들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집트 땅 어디에 거하였든지 상관없이 도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 그건 뭐 인간 본성의 종결자다. 인간 본성의 종결자. 요새 많이 나오죠, 종결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종결자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들어야 될 텐데 1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말은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른 그 말에 관하여는 우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에서 나간 그 말을 우리가 시행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그 하늘의 여왕 음란한 신, 번영을 가져준다고 하는 그런 신, 이 다산의 신, 번영의 신, 물질주의의 이 신을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대신 섬기겠다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에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우리가 부으리라.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던 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 우상 숭배를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단지들을 완전히 훼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개혁을 하기,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풍부하고 모든 게 좋았는데 개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는 것이 피폐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타락해서 살던 그런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삶이 너무 단조롭고 이 사는 게 이게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 우리가 그렇게 이 일들을 누가 주로 했냐. 여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 여자들이 했는데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남편의 허락도 없이 했겠냐. 무슨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공모해서 이 일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여왕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주고 다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여신이라고, 가나안의 아스다롯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와 같은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남자 신은 이름이 바알이고 여자 신은 이름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물질의 번영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을 섬겨야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참 놀기에 좋았지. 참 먹고 살기에 좋았지.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는 사람을 죽이는 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재물을 다 싸갖고 멀리 나가서 흥청망청 살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친구들이 꼬이고 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사람을 죽이는 이집트 땅이었다라는 걸 탕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는 꼭 눈을 통해서 다가와요. 눈. 눈을 통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에도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서 밝아져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딱 이브가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이전과 달리 보인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실로 그 선악과가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딱 따먹은 겁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집트를 사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패션, 외적인 그런 모습도 다 사라지지만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는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이성 사귀고 하는 것 조심해야 돼. 왜 그래요?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져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아마 네 번인가 다섯 번째 아마 간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부터 빨리 집에 와야 되겠다. 왜 그래요? 가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젊을 때는 뭔가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빨리 집에 가야 집이 제일 좋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이게. 둘째, 우상을 숭배하면 판단이 흐려져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래요? 하나님 섬기는 게 문제라 그러잖아. 여러분,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내린 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이 임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위로 자꾸 두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결과나 아니면 기분이 좋더라 이거에서 판단하면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락음악하고 꽝꽝꽝 되면 그냥 좋아요. 이 속에 있는 육체가 막 살아나고 좋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의 음악이에요. 마귀의 음악. 방언하면 그냥 막 뭐가 그냥 열렬하게 뭐가 살아나갖고 10시간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분도 좋고. 그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와서 한두 마리라도 아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밋밋하고 방언으로 10시간 하면 그냥 뭔가 하나님에서 큰일 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부터 어디나 피면 큐티 한다 그래서 펴갖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데 아전인식으로 끌어다간 그냥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로 보이는데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슨 그래서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이 죄를 택하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좋다고 하는 걸 추구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 27절에서 28절 보라. 내가 깨어 그들을 지켜보며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소멸되어 마침내 그들이 끝이 있으리라. 28절 있습니다. 그럼에도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한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자기들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설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그 심판석,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인가, 여기에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인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가정 문제예요. 사람 다 누구나 어떤 신에게 경배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두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위로 두거나 하면 그게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비슷하게 거기 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예배 대상 이 가정예배의 대상이 지금 나와요. 누구예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하늘 여왕이 여기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의 모든 가정의 예배의 대상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공모해서 그래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 여왕에게 비는 그런 가정예배를 지금 드렸다는 겁니다. 15절, 19절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남편들이 다 허락한 거다. 남편들 몰래 우리가 그랬겠냐. 남편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여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이 하늘 여왕은 이미 예레미야 7장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빵을 반죽하는데 애들 다 데려다가 빵을 반죽하는 거예요. 이 부인들이 애들 다 데려오고 야 가서 나뭇가지 주워와라. 그 주워와야 불 때니까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래갖고 온 가정이 지금 공몰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지금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낳고 이 땅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우상 숭배하는데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성경을 좋아하느냐 TV를 좋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끌어들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집에서 책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아이들도 따라가지 않겠냐.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표준을. 저는 성경이 원하는 그 표준만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제게 주시기 때문에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교회 가는 게 기쁘세요? 아이들이 그 기쁜 모습을 봐야 돼요. 아유 벌써 일주일이 됐네 이거 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치장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나서면 아이들도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말씀 있는 데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 참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정말 일이 어려울 땐 금식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때 부모가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이게 될 때 아이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모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대가 너무 바삐 살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늦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뭐예요? 주일만큼은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아이들 옆에 두고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간이 허락하는 한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끝난 다음에 같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걸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자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기는 남편이 리드하고 우리 부인들이 협조하는 그래서 온 가정이 올바른 분을 예배하는 그런 온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건 몰라도 섬길 자를 확실한 분을 택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을 바르게 이끄는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도피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많은 물이 있고 많은 곡식이 있고 많은 잡신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들이 있고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보지도 못해도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내려갔던 예루살렘 이런 상상도 못하던 거기서는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거길 내려갔더니 기자의 피라미드 이런 걸 봤더니 눈이 휘둥그레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런 걸 건축할 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그래 거기서 살면 안 된다. 이집트에서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도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벗어나야 너희가 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종교인들의 무리에 거기 끼어서 거기 남아있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종교 놀이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너희가 하늘의 여왕 섬기길 원하냐? 그럼 한번 할 대로 다 해봐라.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27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내려다보고 너희의 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궁리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내려다보며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궁리하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을 궁리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지켜 내려다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28절에 그럼에도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한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자기들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설지 알게 되리라. 누구만 살아남아요? 도망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것이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도망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집트 땅을 탈출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지금 남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개혁성경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돈 갖다 받더니 하나님이 돈을 축복해준다 하는 그런 번영신학, 오순절 은사주의신학 이런 거 하는 가운데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고 11조 한다고 하면서 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해서 무언가 하늘의 신비한 것을 추구하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주의에 물들어서 인생을 헛되이 보냈습니까? 바른 교리가 없는 가운데 그저 성경을 읽으면 다 큐티로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던 때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종교생활 해야 되고 이 종교생활에 그 찌들려서 우리의 삶을 보낸 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뜨게 해주셔서 킹제임 성경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내주신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소례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것대로 실천해보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음 이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런 교회를 이런 목사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몇 번 해봤으면은 아 이거 이렇게 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교회를 저도 처음 해보고 이런 목사를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 나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유다 사람들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속박의 집이다. 쇠 용광로다. 사람은 얽어매는 데다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나중에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를 가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식의 교회를 하는구나. 어떤 형식의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 형제님들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택하실 때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거기에 우리의 것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꿋꿋이 나가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도망한 사람이 몇 안 돼요. 소수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수가 작아도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수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그 결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말씀의 총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의 총 결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아무리 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이에요. 예. 어떤 복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심장을 가지셔야지 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유다 사람들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거긴 내려가서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이 이방신을 섬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많이 살면 80년 사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중심을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가정과 여기 있는 모든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